하나님 말씀 요나서 3장을 찾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극히 큰 성읍이므로 3일 길이라.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루 길을 행하며 외쳐 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은 대소하고 굵은 배를 입은지라. 그 말씀 봅시다. 3장의 제목은 요나 선지자의 고난의 길입니다. 1장에서 요나가 사명자로서 불순종해서 자기 마음의 폐역을 따라서 다시스로 내려갔습니다. 가다가 배 안에서 하나님이 요나를 체포했습니다. 그래 바다에 던졌는데 물고기가 삼켰습니다. 그 2장에서 회개하고 3일 3야 있다가 하나님이 구원해 주었습니다. 그래 이제는 순종을 하려고 니느웨로 이제 들어가서 하루길을 외쳤습니다. 요나라는 이름은 비둘기란 이름인데 비둘기 같다 순진하단 말인데 그런데 아무리 이름이 좋아도 선악과 질은 박혀 있으니 무슨 일이든지 자기의 뜻에 안 맞으면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른 데로 가는 게 인간의 타락과 폐역입니다. 그리고 요나는 이제 회개하고 새 출발을 했지만은 그 요나의 뼈골 속에는 선악과 질이 박혀 있어서 겨우 하루길을 외치고 요나가 심히 실패했다고 4장 1절에 말씀했거든요. 이걸 볼 때에 사람은 본색이 드러납니다. 마치 꾸정물 통에 물이 가만히 고여 있으면 맑은 물 같아요. 그런데 흔들어 버리면요 밑에 것이 올라오지요. 그와 같이 사람이 겉으로는 아주 성인 같고 의인 같은데 속에는 바울이 말한 대로 내 마음에는 제약의 질이 있어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는다 하는 그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요나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아담의 후손은 다 원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질 난다. 스트레스가 있다. 우라통이 터진다. 우리 한국말로는 속이 상한다. 그런데 영어로는 스트레스, 그러니까 고통을 받고 있다 그 말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뜻을 미처 다 헤아리지 못하고 너무 옹졸하게 행동했으나 하나님께서는 니느웨가 비록 큰 성이지만 요나가 하루길만 외쳐도 크게 회개 운동이 일어나도록끔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이 요나서의 예언은 종말에 와서 요한계시록 10장 약속 공개에 있어서 이제 7절에서 11절 같이 옛날 선지들이 예언해 둔 것을 다시 예언하는 역사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지막 가는 길이 이제 모스크바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 바로 니느웨로 가는 일곱째 짐승, 일곱째 머리의 짐승, 북방 땅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요나스를 들고 마지막 선지자들로서 이사야 41장 3절 같이 발로 가보지 못하게 앉아 지나가는데 이미 만대를 정해놨습니다. 그래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께 받은 철장 권세를 주어서 이 영적으로 악의 본부, 악의 축을 뒤집어기 위해서 그래서 북진해서 이사야 18장 7절 같이 동방에서 중앙지단에서 한 구원자를 중심해서 기둥들이 모여가지고 5개월 끝에 북진하면 그때에 강들이 흘러나누인 나라에 장대하고 준수하며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바하는 백성에게서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고 하신 말씀이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7장 13절에서 14절에 유다왕 아하스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예언을 부신해도 하나님은 친히 징조를 주어서 실행을 시키십니다. 그래서 이제 1절에서 5절까지 내용은 전도의 핵심은 40일이 지나면은 니느웨가 무너지리라는 것입니다. 그저 한 달 남짓 있으면은 이 큰 성금 니느웨가 무너지는데 요나는 회개하는 걸 바라지 않고 차라리 니느웨가 무너져 망하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렇게 창세기 6장 7절 같이 말이죠.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고 하셨는데 그리고 창세기 6장 3절에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다 하셨어요. 근데 니느웨는 40일 안에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노아 때는 120년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는 요나 개인의 자격으로 행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있을 심판 권세의 말씀을 대행한 전도였습니다. 세계 구원은 여호와께서 만대를 정하신 대로 이루어지는데 새 천년 안식에 많은 백성이 필요하니 심판 전에 구원받을 백성의 수원을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북방에서 약 87년 어둠이 덮여 있는데 이제 마치 복음을 들고 들어가면은 이제 은혜를 모르던 사람들이 예수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늦은 비가 내리면은 이제 5개월 끝에 많은 사람이 순식간에 나와서 회개하고 흰옷을 갈아입고 새 시대의 백성이 되는 것이 계시록 7장 9절 이하에 흰 무리가 한란에서 나왔다 했어요. 5개월 한란에서. 그런데 예수님 당시도 유대교회는 교만과 강포가 가득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큰 선지자로 오셨는데 3년을 외쳤는데도 회개치 않았습니다. 그저 표적을 구하던 악한 세대에 마태복음 12장 39절에 요나의 표적이 실제로 일어남에도 깨닫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심판때가 되면 니느웨 사람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1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예수님이 연하보다 크지요.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걸 보면은 예수 믿고 안 믿고 또 환난을 피하고 못 피하고는 하나님이 정한 대로 되지 사람이 마음대로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심판 때가 우리 앞에 가까이 왔는데요. 과거의 은혜를 받은 교회들이 꼭 2000년 전에 유대교회와 비슷하게 큰 시험에 빠져서 정말 또 모르고 알아보려 하지 않고 또 재림에 관해서도 관심도 없고 또 예수 피로 다 구원이 된 줄 알고 그래서 지금 큰 우상이 북방에 철 같은 우상이 진흙 같은 우상이 검정 말 붉은 말이 세계를 다 집어먹고 협상하고 있는데 거기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공중에 뜬 돌이 되어야 되는데 그 길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적 이스라엘 중에 13세를 택해놓고 그 택한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 제 3년 반이라는 기간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의 역사는 다 육체 심판인데 종말입니다. 영혼 구원은 예수 피로 샀기 때문에 버리지 않습니다. 예수 피를 믿는 사람은 영혼에는 심판이 없습니다. 그런데 육체가 이 심판을 피하고 환난을 피하려면은 예수님 인도를 따라야 되고 말씀을 읽고 들으면은 예수님이 이 폐역을 고쳐서 그래서 육체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절 말씀 보시면요. 그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조복을 벗고 굵은 배를 입고 제에 앉으니라. 왕이 그 대신으로 더불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가로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를 입을 것이요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항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로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은 니느웨 왕이 금식령을 내렸어요. 전국에다가 짐승까지도 금식을 시켜라. 철저한 완전한 회개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회개시켰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입니다. 아수르 왕이 이렇게 크게 변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왕의 강한 회개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짐승까지 금식을 시켰으니 철두철미한 회개운동이었습니다. 니느웨 회개운동은 의식주의가 아니고 종교행사가 아니고 진실하고 도덕적인 회개운동이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으로 하나님 뜻대로 하기를 원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받아주시고 또 용서하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였고 그들의 멸망의 위험에서 건져낸 것은 금식이 있기 전에 그들의 마음의 변화의 마음입니다. 마음이 변화되니 실질로 금식을 하게 되고 죽을 사람이 죽을 죄인이 밥은 무엇을 못하나 하나님께 응답받기 전에는 밥 먹지 말자 하고 기도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요엘서 2장 11절 이하에 북방 군대가 하나님 명령 받고 내려오면은 우리 유다에서 제사장들 또는 신랑 신부들 다 나와서 낭실과 단 사이에 울며 금식합니다. 선포합니다. 그래 부르짖으면은 하나님 마음이 중심이 뜨거워져서 우리에게 온 재앙을 막아주시고 원수를 북편 군대를 정구는 동해 바다로 후구는 서해 바다로 다 잡아놓고 쓸어놓고 아주 큰일 행하시는데 7월 15일 초막절 날인데 악취가 이 땅을 진동한다 그랬어요. 참된 금식은 음식을 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입만으로 금식하지 말라는 것이죠. 눈도 귀도 손도 발도 금식에 합당한 행위에 참여할 때 참된 금식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욕구 불만을 충족시키려고 하는 금식은 미신을 섬기는 죄와 같습니다. 대개 다 이방 종교에서 금식 기도하는 것은 자기 욕심 채우려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 뜻을 알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금식은 아닙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7장에 진노를 받는 원인이 무엇이냐 할 때 그 유대인들이 70년 포로 생활에서 4월과 5월과 7월과 10월에 해마다 금식을 했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 금식을 받아주지 않습니까? 물으러 왔어요. 스가랴에게 그 하나님의 스가랴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금식하는 것이 나를 위함이냐? 나를 위함이냐? 너희를 위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금식 목적이 다른 데 있었어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금식이 아니고 자기들 욕심을 이루려고 자기들 뜻대로 살아보려고 일이 안 되니까 금식을 했던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도 일주일에 금식을 두 번 한다 했어요? 네? 금식 두 번이에요. 그리고 11절 마친다고 자랑했어요. 누가복음 18장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리와 창기가 너희보다 먼저 복을 받았다, 회개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다 했어요. 세리와 창기는 금식 안 했어요. 성전에 들어가자마자 얼굴을 땅에 대고 죄인이로소이다 하고 자기 죄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용서받고 나왔어요. 9절에요.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금식하면 하나님이 혹시라도 우리를 살려주겠다는 계산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의 자비에 의탁하는 마음으로 말한 것입니다. 죄인들의 회개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책임지고 사죄와 구원을 베푸시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조건 행위가 아닙니다. 죄인들이 회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사죄하시며 구원해 주시는 것은 그의 의무로서가 아니고 자유로우신 주권으로서가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일 뿐입니다. 죄값은 사망인데 벌써 범죄한 자가 이제 와서 회개한들 그 범한 죄가 어떤 이유에서 백지화가 되겠습니까? 이미 지나간 일인데 죄값은 사망인데 죽었는데 이제 와서 회개한들 하나님이 이미 심판했다면 끝장난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심판을 미루는 것은 회개하고 와서 복받으라고 유예기간을 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기독교 2000년 말에 5개월에 나와서 용서받고 새 시대 가라고 하나님이 약속해놓고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죄인들이 회개해도 죄사함과 구원함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만 달려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죽었다. 그러니까 금식하자. 죽은 것들이 뭐 소망이 있냐. 금식하면은 혹시라도 하나님이 우리 살려주면 얼마나 좋겠나 그 말이죠. 그래서 10절에 니느웨의 회개운동을 하나님께서는 아주 기뻐하시고 만족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들의 회개를 터번을 삼아 회개치 않는 유대교인들을 심히 책망도 하셨습니다. 주님 재림 시에도 이제 21세기에 계시록과 예언의 등불을 들고 나갈 때 예수님은 분명히 교회와 종들에게 이 책의 예언을 읽고 듣고 지켜야 복받았고 신신당부를 했는데 오늘 교회들은 깊이 잠이 들어서 우리가 예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고 선교사업을 하는데 반응이 없습니다. 반응이 없고 오히려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반대합니다. 그러면은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라고 하신 예수님 말씀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분명히 자본주의 세계에서 기독교 자유를 가지고 자유롭게 예수 믿고 은혜 받았지만은 58년 3월부터 시험의 때에 전 세계 자유 진영에 마귀의 템프트 유혹이 와서 46년 동안 어둠에 빠져서 신앙은 감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믿어야 될지를 때도 모르고 말씀도 모르고 영적 취한 자리에서 밤중에 졸고 있습니다. 그때 신랑이 오신 됐거든요. 그렇게 한란시대 택한 종들만 잠을 깨워서 데려가고 한란시대 택한 받지 못한 사람은 그냥 잠에 떨어지고 후 3년으로 들어가고 맙니다. 그럼 4장 말씀은요. 1절에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사람이 참 아주 폐역해요. 하나님은 이렇게 니느웨 회개를 기뻐하고 마음이 만족한데 요나는 또 마음이 싫어.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과 좀 다르단 말이죠. 선지자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지 못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지고 이것도 기도합니다. 니느웨 회개한다고도 요나가 또 불평을 해요.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자기의 과거 실수를 정당화시키려고. 하나님의 고국에 있을 때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그래서 내가 안 가도 하나님 하겠지 하고 내가 겁이 나서 다시스 도망가는데 나를 막 호되게 야단치고 물고기 뱃속에 잡아놓고 3일 동안 푹 삶아가지고 나를 이렇게 망신시켜놓고는 내한테 분명히 말씀하기를 40일에서 망한다 해놓고는 하나님이 거짓말입니까? 40일 안에 벌써 회개하고 살았는데 하나님 말씀 어떻게 된 겁니까? 하고 불평을 늘어놨어요. 그래서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차라리 죽어버리기 낫지 이 꼴을 어떻게 봅니까? 니느웨 회개한 꼴을 못 보겠대요. 기분 나빠서. 자기 혼자만 고생했다고.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의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하시나. 성냄이 뭡니까? 이게 폐역과 원죄인데 우리 동방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74년도 뭐 복준다고 뭐 오락해서 왔더니 뭐 역사가 뭐 일어난다니만 30년 지나가도 그 모양 그 꼴인데 무슨 역사나 냐고 이렇게 막 공격하면 좀 할 말 없습니다. 할 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도 요나하고 다투면서도요 요나를 살려줬어요. 철부지한 거 그 갈불길이 있습니까? 철부지한데 그 요나는 왜 니느웨 성이 회개한 거 보고 이렇게 싫어하느냐 하면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하나님 같은 마음이 없다 이 말이죠. 긍휼 자비가 없고 그 마음속에 조상으로 물려받은 원죄, 그 죄악의 질이 있어서 그것이 발동했어.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선악과의 죄질이 유전이 되었으므로 모든 사람은 질적으로 타락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 볼 때는 다 죄인입니다. 바로 인간의 이 패역한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고쳐주시려고 먼저는 구약을 들어서 보여주시고 요나의 마음을 알았죠. 그럼 우리도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 초막절에 와야 이걸 이제 해결합니다. 하루에 죄악을 제해야 예수님 마음같이 죄 없는 사람이 됩니다. 종말에는 인간의 원죄 뿌리를 뽑아내는 재단이 이사야 19장 19절 여호와의 재단, 중앙재단, 애굽당 중앙재단, 애굽이 마귀 집이요. 이 지구는 마귀가 꽉 찼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재단을 세워서 신부를 단장시키고 원죄를 해결해서 구름 타고 데려가려고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새로 창조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사야 42장 9절에 새일을 고하면은 이제 마귀들이 와서 새일을 도둑질할 때 도정받지 않고 끝까지 남으면은 43장에서 창조해서 물도 불도 못하는 몸이 돼가지고 새일 역사에 천인안식을 몸으로 이 땅에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에덴 동산에는 원래 죽음이 없었고 완전한 곳인데 그 뱀이 들어와서 망쳐버렸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새 언약을 주시고 새 사람 만드시고 그럼 새일 역사로 신창조에서 복을 주십니다. 그리 이사야서의 큰 구원의 핵심이 새일 역사인데요. 기독의 종말 역사입니다. 그래 이사야 57장에 주께서 주시는 평강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께서 주신 평강은 두 가지인데 주 안에 죽은 사람도 평안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15절부터 보면 지존 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은혜 받으면요 좀 마음이 겸손해집니다. 좀 부드러워집니다. 배추에다 소금을 치면 배추 풀이 죽죠. 김치할 때. 그렇지만은 그 본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탐심의 제약을 인하여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우고 노하였으나 우리 탐심죄 때문에 하나님이 순간적으로 때리기도 하고 야단칩니다. 그러나 그가 오히려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행하도다. 그게 요나도 이렇게 안 하려 했는데 자기 속에 본질이 드러나서 니느웨가 회개하면 박수치고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것이 하루만 외쳐도 이 큰 성급이 회개하면 역사가 되잖아요. 근데 그걸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서가지고 화가 나가지고는 하나님은 이상하시오. 나한테는 나한다 해놓고는 저쪽에서는 안망에 가는데 이해가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연하가 고기 뱃속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살림만 주시면은 제가 무엇이든지 하겠다고 무릎 꿇고 손발이 따서 빌었는데 3일 동안 밖에 나와보니까요 이상한 세상이라 니느웨 죄 때문에 내가 왔다면은 하나님이 벌을 내려야 되는데 벌을 안 내리고 용서하시니까 그러게 연하의 속에 이해 못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처음 사랑, 그게 한없이 용서해 준 사랑을 연하는 못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것다가 폐역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폐역을 고쳐준다고 했어요. 57장 18절에 내가 그 길을 보았은 즉 연하를 들어서 보여주는데 연하에 가는 길이 다 주님이 봤단 말이죠. 그래서 그를 고쳐줄 것이라. 고쳐준다. 그를 고쳐준다. 고쳐주면 되지요. 하나님이 고치면 안 될 게 뭡니까? 그래서 니느웨 성의 해계를 보고 선지자가 불평했다는 것은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여러분도 전도하다가 하면은 어떤 사람 와가지고 은혜를 많이 받고 막 교회에 막 일을 많이 하면요. 속으로 은근히 신경질 날 때 있지. 죽으시야. 늦게 와 아주 큰 소리 치네. 그때였어요? 혹시 그놈만 있으면은, 아이고, 화려나 또 작은 연화 같습니다. 그렇게 깨달아야 되지. 그 다음에 5절, 6절은요, 초막과 박는 쿠를 준비했는데요. 하나님은 연화 한 사람을 놓고 이렇게 일하는 것은 세계의 선지를 이렇게 역사한다는 것을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자, 연화가 성에서 나가서 그 성 동편에 앉되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 앉아서 성읍이 어떻게 되는 것을 보려 하니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방능쿨을 준비하사 연화 위에 가리우게 하셨으니 이는 그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 괴로움을 명쾌하려 하심이었더라. 연하가 박는 쿨을 인하여 심히 기뻐하였더니 이것이 이제 사람의 부족입니다.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더 크고 귀한데 박는 쿨이 자기에겐 만족하단 말입니다. 박는 쿨. 박는 쿨 봤어요? 그 박는 쿨은요, 이 호박하고 좀 질이 달라요. 더 연해가지고요. 박는 쿨은 조금만 다치면은 시들어집니다. 박는 쿨은. 그 이상 없지다. 박는 쿨은 뭐 벌레가 집든지 뭐 조금만 상처가 나면요. 그만 시들어져요. 또 비로만 좀 강하게 줘도 시들어져요. 그렇게 박는 쿨은 참 하찮은 것입니다. 연약한 것입니다. 자, 연화를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도 인도하고 계시죠? 너무 화내지 마세요. 하나님 인도 따라가면서 좀 내 마음 안 맞더라도요, 좀 참고 견뎌야 되지. 너무 화내면 허전합니다. 연화가 화냈거든요. 하나님 종으로서 하나님 일하면서 자기 마음 안 맞았고, 모르겠습니까? 날 죽이시오. 날 죽이시오. 그렇게 했거든. 그렇게 연하가 처한 육체의 불편을 보시고 그 조금 해나게 주려고 박는 쿨을 준비해 줬더니 연하는 그 속에 자리한 근본적인 원죄의 원한을 없애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만 잠시 해나게 박는 쿨을 덮어줬더니 그가 거기서 앉아서 니누의 망하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럼 오늘 이 연화가 박는 굴 밑에서 니누에를 향해서 원한을 품고 망하기를 기다리는 그 악한 마음은 이제 세일견이 들어가야 이것이 해결됩니다. 어떤 사람 은혜만 많이 받아도요 속으로 신경질내고 싫어하더라고요. 불평하더라고요. 그 춤추고 좋은 일 아닙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아도 영적 생활에서 제사하는 그 뿌리를, 그 원죄를 뽑기 전에는 참만족함이 예수님같이 기파임이 없습니다. 믿는 형제들끼리라도 속으로 시기질투, 영적도 시기질투가 있어요. 육신만 있는 게 아니고 영적도 부흥에 가보면요. 부흥의 자리에서 막 싸움이 벌어져. 왜 싸움한 거냐? 자리. 자기가 좋은데 안 질렸고. 아니, 막, 담조 짝하고 막, 고무신발 싸가지고, 아주 예비생 전에 갔다나, 자리 맡아나. 그래, 땅 사람에 가서 밀어붙이고 앉으면요. 그냥 안 있어. 니 죽고 내 거야. 그런 거 봤어요. 시골 가면 그래, 시골 가면. 시골 집회 가면 의자 없고, 이런 우리 같은 데 있는데, 사람이 많이 오니까 자리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자리 다툼 때문에, 은혜 받아도 막 싸워 가서 많이 봤어요. 그 왜 그러냐 하면 그 속에 자기도 모르는 그 죄악이 막 흘러나와서 그렇단 말이죠. 그게 누구나 다 있는 것입니다. 없다면 성경이 거짓말이죠. 그래서 히브리 9장 27절에 바울도 사람이 한번 났다 죽는 건 정했다는 것은 왜 그 말 했느냐? 선악과 원죄 때문에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 보고 야 너 선악과 먹었지? 그 결과는 흙으로 가는 길이다. 그 한 사람의 범죄로 이날까지 940억 정도가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제 하늘로 끌어올라가려면은 요나 속에 있던 그 못된 성품을 고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새일 창조밖에 없습니다. 뭐 성경 아무리 뒤져봐도 뭐 민수기 16장에도 애굽에 가잡고 원망한 사람들 하나님이 그냥 뒀어요. 땅을 지진 나서 묻어버렸어요. 새일을 창조했거든요. 그 지금도 애굽의 마귀가 교회 와가지고 눈에 보이는 거 이 세계 물질 문명만 자랑하고 이거를 많이 가지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뭐 부흥회하고 하는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전부 이 폐역을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택한 자만 회개시켜서 고쳐서 데려가죠. 그럼 5절 6절 말씀에 그럼 요나는 자기 속에 자리한 죄의 본질을 문제를 삼지 않고 모릅니다. 당장의 고통을 감해주는 강릉쿨이 좋아가지고 거기서 웃고 앉았었어요. 우리는 요나같이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족을 삼지 말고요. 멀리 내다보면서 진리의 말씀을 거역지 않는 순종의 제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희생이 되더라도 고통스럽더라도 다른 사람이 이 복음을 좋아하면은 나는 그저 심부름꾼이 돼가지고 그 사람을 살리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지. 그 선교사업에 불만을 가진다든가 불평이 있으면 안 되죠. 자, 박는 쿨이 문제가 아니고 이 뼈골 속에 박힌 원죄가 문제입니다. 박는 쿨이 뭐 벌레가 씹었다고 그 쓰러졌다고 불평할 게 아니라 내 속에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악질이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재림 때 여호와의 세일을 추로선 말씀 아닙니까? 그 교훈에서 내가 또 이긴다. 이미 십자가 이겼지만은 이제 육체를 변화시키려고 내가 오면 올 때에 이 사탄의 세력 세나까지를 뽑아주는 세일 창조가 제일 큰 역사 계시록 6장 2절에 이기려고 하더라. 그래 19장에서 흰마탄 병마탄 예수님이 와서 666을 잡아버리고 이 땅에 당신 나라를 건설하십니다. 그런데 그 일에 한마디로 핵심이 뭐냐면 다시 연하라. 계시록 10장 11절에 다시 연해야 내가 너를 고쳐준다 했어요. 다시 연이 뭐냐? 하나님이 당신 영광을 받으려고 만대를 정해놨는데 인간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 예수가 와서 하나님 뜻을 이루시고 또 이루시는데 종도로 택해서 일을 시키는데 다시 연하는 것은 주님의 명령이지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다시 연하기 위해서 여기 왔기 때문에 자나깨나 다시 연 예? 다시 연입니다. 소방서 앞에 가면요 소방서 앞에 가봤어요? 노랑의 소방서 자나깨나 불조심 있었죠? 119 자나깨나 불조심 우리는 자나깨나 다시 연 자나깨나 다시 연 집에서도 눈만 뜨면 다시 연 자기 전에도 다시는 해야지 하는 마음 가지고 자야 되지 응? 돈을 많이 벌어서 잘 살아야 되겠는데 그런 마음 가시면요 연화가 돼가지고 불평합니다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에이 하나님이 뭐 그러냐고 내 말은 듣지도 않고 제약의 성 니누에만 사랑해서 나를 중간에 끼워놓고 고생만 시킨다고 불만이 생겨요 응? 불만할 게 뭡니까 일단 종으로 불려왔다면 종도 사는 것이지 뭐 연하가 주인이요 종이요 주인이요 종이요 종이면 주인이 시킨 대로 할 것이지 종은 주인의 마음과 맞춰야 되지 종의 마음과 주인의 마음이 다르면 안 되잖아요 그 우리 예수님의 종이니까 예수님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하라 하면 알았습니다 하고 해야 되지 바빠서 못하는데 뭐가 어떤데 뭐 시간이 없다면 야 네가 주인이야 내가 주인이냐 주님이 따지면 뭘 할 거예요 대답해봐요. 주님이 주인이요? 내가 주인이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주인이라면 종은 말이 없어야 되거든요. 아멘 하고 죽도록 순수하게 받습니다. 그런데 내가 보니까 이 복음을 받을 때는 굉장히 좋아하는데 가만 보면요. 게으름을 피워요. 저 뒤로 찾아가지고는 교회 나오지도 않아. 그러면 예수님이 놓았다 갔다 했는데 노아가 방주를 짓다가 한잠 자고 나무 빼먹고 배를 짓다면은 그 빠진 도로 물이 들어간더라요. 물이 들어오죠. 그러면 그 배를 헛짓잖아. 그러니까 노아 때 같다는 말씀을 하신 것은 사람들이 뭘 모르고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어는 주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하면은 고쳐들이 가고 안 하면은 안 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난 사람 부자들 못해도 우리는 이미 하나님 선택해서 성교자를 불렀으니까 시간을 내서 다시어한테 최선을 다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7절부터는요. 벌레와 동풍을 준비하여 책망하십니다. 자, 7절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하사 박나무 심어줬더니 연하가 전도 안 해요. 거 앉아가지고 응? 전도를 안 가요. 편하니까.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씻게 하심에 고 쉬더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고 해는 연하의 머리에 쬐매 연하가 홍곤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다. 아따 하다 지났거든요. 하나님이 연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인하여 썩냄이 어찌 합당하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썩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니다. 합당해요? 이거 말도 안 되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넝쿨을 네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좌우를 분별 못한 어린애들이죠. 또 나이 많은 할머니들. 그러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고 아직도 미숙아들 덜 자라고 어린애들 철부장 것들이 12만여 명이니까 상당히 성읍이 그때는 큰 성읍입니다. 요즘은 소련이 3억이 넘지만 그때는 12만이면 그러니까 육축도 많아. 육축은 6가지 짐승 가축이죠. 육축도 많은데 하나님이 연하보고 말씀했어요. 야 박넝쿨이 중하냐 사람의 생명이 중하냐. 사람의 생명이 중하지요. 근데 연하에게는 당장 박넝쿨이 필요한데 왜 머리가 햇빛이 쬐이니까 따갑고 아프니까 파라솔 있으면 좋지만 그늘도 없고 그러니까 그때 아마 그 산에 나무도 없던가 봐. 요즘 이북에 가면 나무가 없어요. 산에 나무를 다 비워먹어서 그렇게 이 햇빛을 가리울 만한 그늘이 없단 말이죠. 그 하나님 불쌍해서 하룻밤에 저 박넝쿨이 다 자란 것도 이적이죠. 그래 보호했더니 자기한테 좋은 걸 주면은 아멘 아멘하고 맞으면 아멘이고 안 맞으면 불평한다 그 말이죠. 이것이 인간이 못된 성품입니다. 그래 하나님은 영적 문제를 깨우쳐 주시려고 벌레를 준비하셨고 또한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셔서 연하를 깨우쳐 보셨습니다. 사명감을 일깨워주고자 하심인데 연하는 동풍 때문에 또다시 죽기를 원했습니다. 8절 스스로 죽기를 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취하여 가기를 기원했습니다. 근데 종들은 다 한계가 있어요. 엘리야도 이세벨이 따라올 때 도망갔거든요. 근데 가다가 너댓나무 밑에 가서 힘이 빠져서 걸음을 못 걷겠어요. 그래서 거기서 드러누워가지고 하나님 날 데려가세요. 죽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요. 나 걸음 못 걷겠어요. 배고파서요. 힘들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야 그러면 물과 떡을 먹으라고 천사가 물과 떡을 가져 천사가 오기 전에는 그리시네가에서는 까마귀가 떡을 물고 왔는데 먹었는데 야 너는 죽을 사람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산에 가서 호렙산까지 가 거 가서 거기서 내가 데려갈 테니까 그래서 가다가 엘리사를 데리고 가면서 사명 인계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참 그런 유명한 종들도 한계점이 오면요 죽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적이 없어요? 지금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해본 적 없어요? 하여튼 막상 공부 안 왔구만. 응? 맞추겠으면 좋겠다. 그래서 알고 보니까 그 고난이 유익인데도 우리는 너무 그릇이 적고 약한 인간이 돼가지고 내 생각밖에 어려우면요 그럼 포기할 때가 많아요. 이걸 보고 배워야 돼요. 여기서 배워야 돼요. 고난이 유익입니다. 시편 119장 6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를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말씀을 지킨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를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신 말씀으로 후세에 많은 종들이 깨우치도록 다윗을 통해서 크게 교훈을 했습니다. 그 시편 51장에 다윗은 마귀한테 넘어져가지고 죄를 범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철저히 회개했는데 용서받았어요. 9절에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죄질은 또 한 번에 합당치 않은 분노를 지적하시며 그것이 옳지 않음을 깨닫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요나는 이번에도 그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니이다 했습니다. 이게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인간이 성을 내면 안 됩니다. 화를 내면 안 됩니다. 예? 긍휼을 입고 왔는데 죄인이 의인이 됐는데 그분이 하자들 하는 것이지 뭘 못한다 하면 안 되죠. 한건이란 건 있을 수 없습니다. 죄인이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요컨대 요나의 행위에서는 인간의 부패성, 원죄질을 표면적으로 나타나게 됐습니다. 오늘의 모든 교회가 이 부패성을 해결치 못하고도 재림의 주를 영접할 줄 알고 있는데 이 큰 착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귀가 싫어하고 세상 교권이 싫어하는 새일을 우리는 고하고 새일 창조를 받아야 됩니다. 다니엘 10장 8절에도 다니엘 선지도 말이죠. 사도행과 똑같이 계시록 1장 13절같이 재림의 주님 앞에 쓰러지고 말았어요. 재림의 주 모양을 보고 이유는 아담으로부터 물러받은 원죄 부패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새롭게 되는 것은 유월절 양 예수 피로 씻으면 되고 그 다음에 속에 깊이 박혀있던 원죄 피역은 세일견으로 해결하게 됩니다. 그렇게 피와 말씀 두 가지 피와 말씀 모세 때 유월절 피 시내산의 십계명 돌판 말씀 피와 말씀 그렇게 법궤를 메고 가는 사람은 바로 홍해 건넌 사람 레위지파 제사장 지파가 법궤를 메고 약속의 땅에 들어갔지요. 법궤를 따르지 않으면 다 애굽의 사상에 미혹을 받고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60만 대중이요. 그 다음에 10절은 박는 굴은 요나의 수고와는 상관없이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시드는 것인데 요나는 왜 불평했습니까? 박는 굴이 자기 겁니까? 박는 굴 지가 심었습니까? 지가 물 주고 길렀습니까? 아무 상관없는 하나님이 하도 불쌍해서 은혜를 베풀었더니 감사할지 모르고 처음부터 안 줬다면 어떡할 겁니까? 그 박나무 구르나서 한 시간 더 시원히 감사해야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도 분별 못하는 기염동이들과 수많은 생명과 육축들이 있는데 요나는 이를 생각지 못하고 자신만을 아꼈기에 실수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처하면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 일을 멀리하고 자기를 너무 앞장세워서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는데 조심하라고. 우리는 이 시대 요나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요나가 되면 화장납니다. 하나님 요나를 그렇다고 버리진 않았어요. 우리는 크고 작은 요나의 생각이 항상 우리 속에 있으니까 무슨 일 할 때에 아이고 요나가 아닌가 하고 깨달아서 회개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조심하며 예언의 등불을 높이 들고 아스가 순교자의 발자취를 따라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증거 마실 때까지 해산수고하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한 몸 한 단체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그 말씀 드렸습니다. 30장 선가입니다. 주가 인도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리라. 피곤하고 공고해도 염려할 것 없도다.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 얻고 올라가 독수리와 같이 날아 승리하게 되리라. 주와 같이 가는 길은 어둠 속에 빛되니 혼란하고 어지러운 시련 속에 따라가 주님께서 기다리는 혼인석에 들어가 행함 따라 주는 상급 감사하게 받으리. 주와 같이 받을 영광 어찌 영원하리요. 높고 높은 영광 받아 길이 길이 누리리. 천년 안식 거쳐가서 영원 무궁 그 세계 찬란하고 아름다운 새 도성을 받으리. 기도드립시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죄를 범해서 아담 후손으로 태어난 저희들이 어디에 완전한 것이 한 군데가 있습니까? 머리에서 발까지 다 맞은 흔적뿐이고 완전히 피투성이 됐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불쌍히 느끼시고 살려주시려고 너와 나와 변론하자 네 죄가 주홍 같고 신홍 같아도 이 변론만 들으면은 세일의 교훈만 들으면은 양털같이 흰눈같이 완전히 죄의 뿌리를 뽑고 또 이 땅에서 안식세계 즐겨 순종하는 자가 될 때에 땅의 소산을 먹여주지만은 마지막 이 큰 구원이 지나가는 세일 교훈이 나타났는데 이 말을 거절하고 배반하면은 칼에 삭힌다고 말씀하신 아버지여 저희들 깨달았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종으로 선택받고 왔는데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니느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가가 잡혀와서 그 속에 조상으로 물러받은 폐역 때문에 하나님 하신 일을 다 깨닫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판단해서 원망도 불평도 하다가 야단을 맞았습니다. 우리도 지금 요나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깨닫게 해주시고 무슨 일이든지 주의 동방 역사에 감사와 찬송과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은혜로 충만케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순간순간적으로 폐역한다든가 원망한다든가 짜증내면은 하나님께 매맞을 것이니 순종의 걸음을 걸어서 주님만 기쁘시게 하고 우리는 희생적인 봉사의 삶을 살고 무엇이든지 주님이 원하면 다 드릴 수 있는 마리아와 같은 믿음의 종들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영광을 돌리며 이 밤에 다시 모일 때 우리에게 말씀의 축복을 주시고 우리 부족한 제사를 받아주시고 이 애굽 땅 중앙기단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사명자들을 다 모아주시고 길러주시고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종들에게 일치월창하여 순교의 각오로서 죽으면 죽으라는 각오를 가지고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깨우치는데 선교자로서의 사명자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